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아테네스의 선교 활동 모습을 저희들이 신부님의 해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까요?
네, 17장 29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본격적인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 여기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사용된 빚어 만든 상, 그러니까 이미지죠. 창세기에서 사용한 하느님의 모상,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의 모상, 우리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 사실은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 모상, 이미지, 히라버로는 이제 에이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에이콘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바울사도가 언급한 이미지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모습대로 닮은이라는 이미지,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우상과 닮도록 새겨진 모습, 그 모습에 해당하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술과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에게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은 이제 구약의 지혜로운 자, 지혜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 없는 것들의 희망을 거는 자들도 불쌍하다. 그들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솜씨 좋게 다듬어진 금과 은, 동물들의 상, 또 옛적에 어떤 손이 다듬어 놓았다는 쓸모없는 돌을 신이라고 부른다. 이 지혜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지요. 우상을 빚어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헛것들이고 이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은 쓸모가 없다.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수치만 당할 뿐이다. 누가 쓸모없는 신을 만들어 빚어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드느냐. 보라,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것을 만든 장인들은 인간일 따름이다. 그들이 모두 모여 나서게 하여라. 무서워하며 수치만 당하리라. 철공이 연장을 잡고 숯불에 달구어 작업을 한다. 망치로 두드려 그것을 만들면서 힘센 팔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는 허기져서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못하여 지쳐버린다. 목공은 줄을 늘여 석필로 그 모양을 그리고 대패질을 한 뒤 걸음새로 그 모양을 그리고 사람의 모습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을 본떠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세운다. 그는 향백나무들을 찍어 오거나 솔잣나무와 참나무를 골라 그것들을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튼튼히 자라게 한다. 그가 월계수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땔감이 되기도 하니 그 일부를 가져다가 제 몸을 덮이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러고서는 신을 제작하여 그것에 경배하고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 그는 나무 반토막에는 불을 붙여 그 위에서 고기를 굽고 구운 고기를 배불리 먹는다. 또 제 몸을 덮이면서 아, 따뜻한 불기운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 나머지로는 신을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리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당신은 저의 신이시니 저를 구하소서 하고 말한다. 눈을 둘러붙어 보지 못하고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 나는 그 반토막에 불을 붙여 그 숯불 위에서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이제 남은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을 만들어 그 나무 조각 앞에 엎드려야지 하고 말할 줄도 모른다. 죄를 뒤쫓는 자, 그는 현혹된 마음이 이끌려 제 목숨을 구하지도 못하고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닌가 하고 말할 줄도 모른다. 이사야 연자가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죠. 44장 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보통 이 모상이라고 하는 표현, 이미지, 하느님의 모상, 또는 뭐 바울사도가 코린토일서 11장 7절, 그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또 콜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십니다. 이 우주론적 그리스도론 찬미가죠. 이 바울사도가 하느님의 모상을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에이콘, 이 단어를, 그러니까 에이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이콘, 우리가 이콘, 그 그림, 성화를 얘기하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우상을 새긴다, 우상의 모습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예술과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우상의 모습,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혜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처럼 이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구약 성경 비판하는 것은 뭐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보편적인 주제였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참된 하느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특별히 이제 유다인들은 하느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서 이미 그 땅에 퍼져 있던 바알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했고 그 바알신과의 다툼이 뭐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열왕기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우상 숭배란 성경 속 보편적 주제였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더욱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 철학자들도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유사한 주장들을 내놓았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가 이제 신약 교회 시대, 특히 성경이 집필되고 나서 사도들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들, 주교님이나 교황님들, 또 학자들의 시대, 우리가 이제 교부 시대, 교부들을 언급을 하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 교회 초기에 활동한 이들로서 그리스도의 기초를 다진 인물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기초를 다진 이들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이들 교부들은 주교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초기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자신을 스스로 교부, 교회 아버지라고 불렀을 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교회의 중요한 공의에 참석해서 신학적 이론을 공고히 한 인물들이 스스로를 교부라고 불렀다기보다는 후대 한참 시간이 흘러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지침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았고 이런 기준과 전통을 제시한 이들을 우리가 이제 교부라고 말하고 있고 후대에 이렇게 칭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공의의 전통과 연결되어 교부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교님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의회를 통해 중요한 교회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하는 좁은 뜻의 교부는 교회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요. 그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에 네 가지 요건이 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보통 우선 고대성을 가진 인물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대 교회사 역사 속에 속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범위를 예수님의 사도들과 인접한 시기에서부터 8세기까지로 잡습니다. 보통 스콜라 철학이 생겨나기 전까지 교회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 준 이들을 그래서 교부들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저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거룩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교회적 오류가 전혀 없는 작품들을 써야 했다는 것, 썼다는 것, 그래서 이분들의 작품들이 교회의 교리를 훌륭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거나 그런 작업의 예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암묵적이거나 명시적 동의를 얻은 인물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부라고 인정해온 분들, 이런 범주 안에 계시는 분들이고 보통 시성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성인을 인정하듯이 교회가 그러한 절차 인정을 받은 분들이 꼭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준 안에 있다면 교부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통적 혹은 관습적으로 교부로 또 인정받아온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부들은 지역적으로 라틴 교부와 그리스 교부로 나뉘어지는데요. 라틴 교부는 이탈리아 반도를 포함해서 서쪽 지역, 그리스 교부는 그리스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에서 활동한 교부들을 말하죠. 교회는 라틴 교부 중 시기적으로 후기 인물을 뭐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이나 세비야의 이시도로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교부 중 시기적으로 마지막 인물들 성 요한 다마세노를 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라틴 교부들 암브로시오 성인,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 또 대그레고리오 교황, 또 성경 번역으로 즉 히라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예로니모 성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스 교부들로 대표적인 인물은 바실리오 교황님, 나지안츠의 그레고리오, 니사의 그레고리오, 또 황금의 입을 지니셨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셨다라고 하는 요한 금구,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같은 성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들 모두가 주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주교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로니모 성인은 주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부들에 대해 거론할 때 교회가 교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은근 많은 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학자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교부들에 대한 학문, 교부학을 공부하면서 꼭 다루는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교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바로 이 오리게네스죠.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강해서 오리게네스가 자신의 생식기를 돌로 쳤다라고 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앞서의 네 가지 기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삶이 거룩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서 교부 반열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도,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여하간 교부들은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 초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합당하게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모범적으로 해석해서 신자들을 인도했다. 특히 이단적 이론과 논쟁하면서 그리스도 교리를 더욱 단단히 다졌죠. 바로 이들 교부들의 노력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방향을 잃었을 경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천으로서 교부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거룩함 이라고 하는 범주에 해당되지 못해서 교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초기 교회 안에서 많은 성경 해석과 많은 저술로 후대 다른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고대 그리스도교의 천재 사상가 오리게네스, 좀 이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일부 고대 그리스 철학자라든지 교회 신학자들이 교부들 중에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한 가르침, 또 우상 숭배와 못지않게 어떤 외부적 사상 또는 학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학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바탕으로 이야기하지만 고대 그리스 시인과 철학자들의 가르침, 작품들을 인용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 사상을 이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가, 공헌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신비를, 학문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라면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교부들의 가르침과 함께 그 중에서도 또 오리게네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원후 185년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열심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오리게네스, 철저한 신앙 교육과 세속 교육을 받은 오리게네스는 프로티누스의 스승 암모니우스 사카스 문화에서 배우면서 철학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소양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202년 부친이 순교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문법학교를 열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 데메트리우스에게 발탁이 되어서 예비신자들의 교리교육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형성이 되고 그의 명성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죠. 로마와 유르다니아, 또 팔레스티나의 체사리아 등을 두루 다니며 가르침을 펴기도 했는데요. 오리게네스가 바로 이것이 관할 주교 데메트리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직 평신도라는 점을 들어 문제로 삼으려 하자 체사레아의 주교 오리게네스를 사제로 서품하죠. 체사레아의 주교가 이 오리게네스를 사제로 서품하죠. 이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을 때 주교 데메트리우스는 그의 사제직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파문과 함께 유배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이에 오리게네스는 체사레아로 피신해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설립하고 설교와 성서 주석에 소임을 맡게 되죠. 250년 데치우스 황제의 바켓에 붙잡혀 옥살이를 하며 모진 고문을 당하였는데 결국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인물이 어릴 적부터 키워오던 순교의 꿈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나 교부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지나친 열정이죠. 그것이 문제. 그래서 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생각해서 그런 고난을 겪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희생시키기를 거세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하간 고대에서 그리스도교 안팎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하지만 사후에 벌어진 소위 오리게네스주의 논쟁의 여파로 불행히도 많은 저술이 조직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여하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지식과 엄청난 창의력을 동시에 갖춘 희귀한 역량의 대신학자였다라는 거죠. 였음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뛰어난 신학자로서 영적 스승으로서의 자기 삶의 토대를, 무엇보다 가장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성서였어요. 또 성경과 그 해석에 초점을 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석가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문의 문자,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문자 혹은 역사적 의미의 준수에만 머물지 않고 즉시 그 너머로 나아가 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할 때 문자적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우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당시 이 우의적 해석은 이 오리게네스의 출신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차원에서 훨씬 더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그 성서 해석법을 주도했던 인물이 오리게네스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표상은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파스카 사건에 적용시켜 이해해야 할 예언 혹은 예형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약 성서의 경우 그리스도께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은 신앙인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장차 다가올 세상의 예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리게네스의 의미였죠. 주장이었죠. 바로 이런 통찰의 토대를 두고 나온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3중 혹은 4중 의미, 자구적 의미, 윤리적 의미, 영적 의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리게네스 교부와 관련해서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한 주장, 교부들에게 있어 여러 다양한 철학 학파들과 세속 과학들이 이뤄낸 통찰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복음의 헌신을 가져오게 한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 대부분 몇몇이 이 세속적 지혜를 이집트인들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속 학문, 과학이나 학문을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 해석의 바탕을 도구로서 두면서 하느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내고 신자들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의미로 활용하는데, 세속적인 어떤 학문이나 어떤 도구들을 비유해서 이집트인들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집트인들이 발전시킨,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발전시킨 것들, 뭐 수학, 과학, 숫자, 뭐 문화적으로도 이런 도구,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전된 어떤 고대 그리스인들의 발명품들, 이런 것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인들의 전리품이다라고 비유하는데, 이런 세속적인 지혜를 교부들이 이집트인들의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리게네스 교부는 그의 제자이며 친구였던 그레고리오 타오마트루구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그래요. 나는 그대가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도교인이 되려는 준비 혹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하학과 천문학이 성경 말씀을 주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와 탈출기에 쓰여진 것들 중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들의 이웃들과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로부터 하느님께 예비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들의 준비를 위한 물품을 갖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을 치시도록 명을 받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례 예식을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귀중품틀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탈출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일러 남자는 이웃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또 탈출기 35장 5절, 또 21절에서 22절 너희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서 가져오너라. 곧 금, 은, 청동. 마음이 내키는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나서서 만남의 천막과 그곳에서 거행되는 온갖 예식에 필요한 기물들과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쓸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들은 모두 귀걸이, 인장, 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와 저마다 그 금붙이를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 이 이집트의 전리품이라는 표현이 세속 학문에 대해서 이집트인들이 고대 문명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탈출기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파라오를 물리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당신이 백성이 당신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기들이죠. 이런 발전된 그릇들, 문명들을 활용하도록, 그래서 그냥 나오지 않고 이집트에서 만들어서 그들이 노예살이 하면서도 그 생활 속에서 활용했던 도구들을 당신을 위한 예배 도구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집트의 전리품이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관습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설명하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때로는 세속적 지혜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세속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모든 생각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생각들 안에 참된 것을 식별하고 복음의 빛 안에서 그 생각들을 정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테네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설계했던 내용들 우리가 17장 29절까지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7장 30절에서 31절의 내용.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무지의 시대, 즉 지금 앞서 시인들, 고대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해서 하느님을 설명했죠. 그야말로 이집트의 전리품이에요. 자, 시적 진리에 관한 인간의 실수를 하느님께서 눈감아 주셨던 시대,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계시를 완성하신 충만의 시간, 그 무지의 시대와 충만의 시간 사이를 확연히 구별하고 있는 바오로 사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용서할 만한 무지로 인하여 이전에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오로는 리스트라의 이교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한 바가 있었죠. 사도행전 14장 16절 이 리스트라의 이교도들이 바오로, 바르나바를 헤르마스와 제우스로 여기 섬기려고 했을 때 바오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기를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에서 지금 이제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다, 세상 안,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우리는 가톨릭교에서는 이제 칼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암, 지식이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자연적인 양심, 선, 진선미를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을 통해서 올바로 살 수 있게 살았다면 그래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에서 조금 더 열어놓은 거죠, 구원의 문을. 그런 의미 안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고의로, 임의로, 본인의 뜻으로 하느님을 일부러 배척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었지만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것,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그들에게 이제껏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용서, 벌하지 않으신다, 관용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전의 관용, 이것을 바로 무지의 시대에 용서할 수 있는 무지다라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리스트라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아테네에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부활 이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관용을 사실 베푸셨었어요. 이러한 확언들은 인간의 무지와 더불어 하느님의 인내라는 성서적 주제의 일부라는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옷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희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